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라는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장, 22장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장 시작하면서 권위 논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20장에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우리가 뭐 세운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서기관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으로 세운 것도 아닌데 누가 너에게 너를 세워서 이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도 감히 성전을 둘러엎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니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시작된 그 질문, 권위 논쟁이라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다시 역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1장에 보면 먼저 두 아들 비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예 해놓고 하지 않은 사람,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 혹은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포도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멀리 타구로 갈 때 세를 주고 갔는데 이제 받을 때가 되어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를 이 앞에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다 종들을 초청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하고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종들을 보내어서 그러면 하여튼 사방 네 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고 초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라 하고 종들에게 말하여서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큰아들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악한 농부처럼 또 그렇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진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혹은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복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 신랑 대신 주님을 준비하는 어린 아내, 그의 아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 은혜고 복이죠. 그런데 그 청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택함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받은 복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냐면 아무리 교회 왔어도 마당만 밟고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준비되는 삶, 교회에 와서 초대받아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의에 따른 그런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앞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을 이 지도자들이,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너 딱 걸렸다라고 이렇게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깨달으라고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괘씸했다는 거죠. 자기의 힘기를 건드렸다, 자기의 기득권을 무너뜨렸다, 공격하고 있다, 괘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을 끄집어내서 그 말 한마디를 딱 책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해버릴까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딱 걸렸다. 이거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완전히 견원지간입니다. 그냥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는 야당과 여당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그 일에서는 딱 야합해가지고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합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연합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예수를 딱 걸리게 하는 그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리가 없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자,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본문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비유들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즉시 잡고자 했는데 두려워하더라. 딱 그 뒤에 말씀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로는 안 되니까, 종교적인 것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 법에 걸리게 해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 로마 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20절 말씀 놔둬보세요. 그 보니까 정탐들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의인 채 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같은 편이다 라는 채 하면서 예수님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한 가지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냥 진짜 예수님이 그러셔서 이런 칭찬, 예수님을 세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은 좋죠. 근데 어떤 의도, 이들의 의도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할까, 책잡을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띄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칭찬해줘야 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선한 의도,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지 않냐면 악한 마음으로 했을 때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진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모보다 그 중심을 주시는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연합을 하느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자 그들은 바로 이 세금 논쟁으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반격을 하는 거죠. 반격하는데 좋은 말로 시작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나쁜 마음을 먹어야 옳은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복되고 하는 말도 복되지만 악한 의도로 그 좋은 말을 했을 때 정말 이 좋은 말을 악한 의도로만 해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고소할 비밀을 얻기 위해서 진짜 정치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 되고 좋은 말을 하고 거기까지는 보면 정말 연합하고 좋은 말을 하기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야 진짜 좋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의 그 속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그 선생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묻습니다.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세금 문제입니다. 물론 식민지가 아니라도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민감하죠. 굉장히 많이 뛰어간 것 같고 그냥 나만 많이 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사람들 요래저래 잘 피하고 세금도 안 내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 다 떼어가고 그런 것 같고 또 세금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다가 자 식민지 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로마에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자 그 세금 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제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굉장히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도 걸리고 부정적으로 대답해도 걸리기 딱 좋은 딱 걸렸다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좋은 정말 그들이 생각에 아주 깨가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겠죠. 매국노라고 그러겠죠. 바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국사범으로 걸리는 일입니다. 로마 딱 총독에게 잡혀갈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말해도 걸리고 저리 말해도 걸리고 하여튼 딱 걸렸다는 올무를 딱 걸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질문은 참 좋은데 이런 질문은 악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 자체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 당시 세금 낼 돈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세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에는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세금 낼 돈을 보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이 형상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으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왜냐하면 형상을 새겨 있으니까 형상을 만든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바쳐라 이런 말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 말 속에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라. 가이사의 형상이 됐으니까 그 소유권을 소유주에게 바친 것이 맞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가이사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정말 예, 주님다운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형상 문제, 형상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말씀을 예,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로마 황제 아래 있으니까 황제한테 바칠 것을 황제한테 바치고 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 자, 로마 황제, 그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 권세를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신과 불법에는 단호하게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와 상충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법에 상충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니까 이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이 국가 그리고 목포시 우리는 그래서 목포시의 조례를 따라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법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그 권세를 세우고 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더 이상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딱 막아버린 거죠. 처음에 마태복음 4장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세 번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바리새인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권위 논쟁도 그렇고 여기 세금 논쟁도 역시 논쟁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이 약한 의도를 했을 때는 그 논쟁 자체는 소모적인 것이 되겠죠. 힘을 빼는 것이고 공동체의 힘을 빼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논쟁 자체는 발전적인 논쟁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소모적인 논쟁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질문 앞에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오늘 22절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해서 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왜냐하면 자,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알면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우리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를 떠나가니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앞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밖에 내 쫓아내라라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은 자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리만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받고 내가 아멘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때리는 말씀이라 하고 떠나가면 이거는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때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자녀 잘 되라고 아픈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책망의 말을 하는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집 나가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인 거죠. 결국은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 들으라고 나 그런 말 이 때리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도저히 함께 순종하며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된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면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예배가 있는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받을 터인데 이 그 말씀들이 다 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